이사야서 23장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했어요. 그것은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8절 말씀 뒷부분에 그 문구가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래서 그 문구를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사야서 23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로에 관한 경고, 두로에 관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나눠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두로와 시돈에 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두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 해변에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죠. 해상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의 상업주의, 번영주의, 물질주의, 황금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다. 그러면서 바벨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아주 짧게 바벨론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은 세상의 그 권력, 이 땅, 그리고 인본주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는, 그래서 자기 자신만 믿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인본주의를 대표한다면 두로는 상업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정복을 할 때,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확장을 했는가 하면 칼을 가지고 그리고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치러 가면서 땅을 넓혀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두로는 어떻게 힘을 키워가고 있는가 하면 무역을 하니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 지역마다 땅을 하나를 차지하고 세력을 베풀고 거기서 자기들의 실력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백제촌? 신라방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억을 다시 찾으시라고 백제촌 신라방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맨 끝자락에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 거기까지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실력을 행사하고 실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던 나라들 상인들이 두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두로는 어깨가 우쭐대고 교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좀 많다고 자기 좀 실력 있다고 가진 것 있다고 교만하느냐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다. 그게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이제 서론, 아주 서론을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계속 유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여러 나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니네들 이렇게 될 거야. 얘네들처럼 될 거야. 그런 것처럼 두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들 특별히 유다 땅의 그 고관 대작들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니네들 가진 것 있다고 자랑질하냐? 두로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유다에게 경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두로를 업사이드 다운 시킨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 세상 나라 중에 누가 두로를 저렇게 뒤집어 놓을 거야? 누가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해. 예를 들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미국을 뭐 패권주의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멸망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누가 미국을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옛날 얘기 하나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솝우화 가운데,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 가운데 그 Belling the Ca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처음 제목이 영어로 된 건 아니에요. 영어로 쓰인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Belling the Cat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예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쥐들이 길을 못 피고 산단 말이에요. 음매기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고양이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솔루션이 하나가 나왔어요. 해결책이 나왔어요. 해결책이 뭔가 하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달자. 그래서 그 고양이가 방울을 달고 있으면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소리가 잘 들리니까 우리가 그때 도망가면 시간을 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좋다고 서로가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달래? 누가 달겠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이솝 우화 이야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라는 이야기가 한국말로 이 사자성어로 유명한 말이 됐어요. 사자성어로. 이거 진짜로 있는 단어예요. 탁상공론. 탁상공론이 뭐예요? 하여튼 회의는 많이 하고 아이디어는 많이 내는데 밖에 나가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탁상공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는 것처럼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아유 감히 누가 멸망을 시켜? 아니 그 누구 마음이야? 누가 생각한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게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예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했던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로를 멸망시키는 일을 누가 정했느냐라고 8절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우리는 대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데 9절에서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놨네요. 9절 맨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8절 맨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질문하니까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했어요. 면류관을 씌우는 자 그 상인들은 고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두로가 이 돈을 가지고 해상무역을 하면서 식민지 정책을 펼쳐갔던 거예요. 우리들이 남미에 뭐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혹은 멕시코 이런 나라가 과거에 유럽에서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있는 국왕이 멕시코를 직접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직접 못 다스리잖아요. 직접 못 다스리니까 행정관을 한 명을 파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행정관을 파송을 해서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신약성경에 있는 단어 총독. 총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 또 일제강점기를 지나온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총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두로가 예를 들어서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의 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식민지로 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총독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나라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좀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중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신약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시대 때에 로마가 팔레스틴을 정복을 하고 식민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하나를 파송을 하죠. 그 총독의 이름이 빌시예요. 뭐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냈어요. 그런데 총독 혼자서 그 팔레스틴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필요했는가 하면 이게 그 방송 용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저 연령층이거나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얼굴 마담. 얼굴마담을 세우고 아니면 바지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분봉왕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헤롯왕, 분봉왕, 헤롯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분봉왕에게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네가 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라 그러면 모든 세력을 가지고 다시 반역을 하면 안 되니까 팔레스틴을 3등분을 시켜요. 3등분을 시켜서 조금 조금씩 왕권을 갖게 하는데 그냥 얼굴 마담이에요. 통치는 빌라도가 해요. 그런데 그 왕은 누가 임명해요? 로마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스에 있는 식민지에 거기 왕을 하나를 얼굴 마담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는 말이 두로가 그 지역에 있는 왕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두로가 힘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들을 고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로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다 누군가 하면 유명한 장사치들인 거예요. 실력 있는 장사치들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는 존귀하다. 두로는 존귀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세력이 있고 그렇게 권력이 있는 두로를 누가 뒤집어 엎는 것을 생각을 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이 곧바로 나와요. 그 두로를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을 세운 자가 있어요.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4장에 이사야서 14장에 가면 바벨론에 대해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고 등장을 하고요. 19장에 가면 애굽 땅을 향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다. 주님 중에 주님이다, 왕 중에 왕이다, 통치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가 다른 나라의 왕을 자기네들이 세우고 패하고 면류관을 세우기도 하고 많은 돈들을 주물럭거리고 있고 마치 부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나라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여기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27장, 28장, 29장에 가보면 두로에 관한 예언이 거기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장 7절에 에스겔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자, 다시 볼까요? 그런즉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외지에 다른 적군들을 데리고 와서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이 두로는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굉장히 잘난 척 했었고요. 자기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너네들 영광스럽다고? 아름답다고? 웃기지 마. 내가 적군들을 들어서 외적들을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것도 강포한 자들을 쳐서 들어서 너희들을 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28장 7절에서 보면 끝에 보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너의 영화를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영화를 더럽힌다라고 했을 때 왜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요. 9절 말씀 가보세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라고 돼 있죠.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23장 9절에 있는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딴에는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벗겨보고 보니까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고 자기 딴에는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벗겨놓고 보니까 그 안에는 때가 더덕더덕 붙어져 있고 몸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게 욕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가 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자막은 없습니다만 그 에스겔서 27장에 가면 이 그 두로가 뭐라고 자랑질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나의 영화가 나의 아름다움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perfect in beauty. 나는 완벽하다. 어디에서? beauty. 이 미적인 것.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나보다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어.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글을 오늘 28장, 에스겔서 28장 7절 우리 읽었던 거에 보면 내 영화를 더럽히겠다. 그리고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의 말씀에서는 내 영화를 욕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게 약간 비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두로가 하도 잘난 척을 하니까 살짝 비꼬면서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 너는 완전한 도장, 여기서 도장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 너는 완전한 도장이야. 너의 지혜가 충만하고 너 온전히 아름답다. 그래 너 맞아. 그런데 곧바로 15절에 가면 에스겔서 28장 15절에 가면 멸망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잘난 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바벨론을 통해서 본 거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에게 더 도전이 되는 것은 두로의 입장이에요. 두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 좀 가지고 있어요. 나 부족한 것 없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쟤네들 왕이 되기도 하고 왕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해요. I'm okay. I'm perfect in beauty.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하면 똑같이 인본주의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특별히 두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피고 있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정말 잘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8절 끝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죠. 근데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앞에 그래서 도표를 만들었어요. 8절에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랬더니 9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8절에 가서는 뭐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두로가 세상에 존귀한 자였어요. 세상의 권력을 쥐어 흔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절에 가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주무르고 있었던 그 두로를 향하여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있어요. 저희 여동생이, 목회하는 여동생이 저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안 하는데 가끔씩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 오빠야 너 잘났다. 그러고서 이제 문자가 와요. 아, 뭐 좀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야 이런 책 읽으면 좋겠다. 성경 구절 이걸로 묵상을 했는데 괜찮다. 뭐 그러고서 보내면 이제 하도 이제 자주 보내면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이제 답장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잘났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우리들 스스로는 안 해요. 근데 두로는 그렇게 했어요. 두로는 나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완벽하다라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난 척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난 은퇴 준비도 다 돼 있고 나는 집도 있고 모두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났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부족함이 없어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대단히 무서운 말이고 반면에 대단히 감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다라는 거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대상이 두 그룹이에요. 대상은 두 그룹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스리시고 한번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다스림. 또 하나의 다스림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주먹만 믿으면 된다, 내 돈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이 말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불행히 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도전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랬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로 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도전할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반열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왜 교만하십니까? 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무릎 꿇을 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면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놓고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압니다. 내 잘못을 내가 압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일을 누가 정하였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꼭 믿고 감사함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